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9일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에 미국은 25년간 북한을 다루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수십억 달러만 주고 얻은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트위터에 전임 대통령과 정부들이 지난 25년간 북한과 대화를 해왔으며 합의를 이뤘고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은 합의를 어겼고 미국 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며 유감이지만 단 한 가지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9일 세일러 교수가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심리적 분석과 경제적 분석을 연결하는 데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세일러 교수의 경험적 발견과 이론적 통찰력이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고 확장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일러 교수는 행동경제학자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너지의 공동 저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을 포함한 이민 규제 강화 방안을 8일 미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된 불법 체류 청소년 유방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지난달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기는 피해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의회와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런 입법의 선결 조건으로 국경 장벽 건설 등을 요구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부모 동반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미성년자를 단속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에 야당인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후이 총리는 9일 카탈루나 분리독립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라후이 총리는 이날 독일 디벨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스페인은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카탈루나의 분리독립을 막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카탈루나 자치정부에 카를레스 푸지데몬 주지사는 10일 오후 자치의회에 출석해 연설할 계획입니다.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은 푸지데몬 주지사가 카탈루나 독립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카탈루나 지역의 최대 도시인 바르셀로나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 카탈루나 분리독립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1일 카탈루나 자치정부가 강행한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9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미국 정부의 비이민 비자 발급 중단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터키 외교부는 9일 앙카라 주재 미 대사관 부대사를 불러 미국의 결정이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자 발급 중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터키 당국은 8일 상대방 국민에 대한 비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양국의 이번 조치는 터키 주재 미국 영사관 직원이 지난해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에 가담한 종교 지도자 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혐의로 지난주 터키 당국에 체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환경청 EPA의 스코프리트 청장은 9일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정책인 청정전력계획을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리트 청장이 날 미 중남부 켄터키주 탄광지대인 해저드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석탄과의 전쟁은 끝났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가 전임 행정부가 만든 청정전력계획을 폐기하는 규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015년에 청정전력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오는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운동 경기나 행사에서 국가가 연출되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를 갖추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선 일부 선수들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표시로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국기나 국가를 둘러싼 논란이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유대민족의 귀향을 노래하는 국가에 대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중동계 주민들이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또 홍콩에서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국에 야유를 보내는 일이 발생하자 최근 중국 당국은 국가를 모독하는 경우 처벌받는 국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독립을 추진 중인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유명 축구팀이죠. FC 바르셀로나는 경기에서 스페인 국기가 아닌 에스텔라다라고 하는 자체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유럽 축구연맹으로부터 여러 차례 벌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원래 국가나 국기는 국민을 단합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렇듯 분열의 한 원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던 워싱턴은 이제 비는 그쳤지만 현재 기온 28도로 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1.5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7도에서 21도, 신의주는 12도에서 1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7도에서 21도, 함흥 13도에서 1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9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네 남매로 구성된 밴드 에코 스미스의 노래입니다. 사랑에 빠져 밝게 빛나는 모습을 표현한 Bright, 함께 하시죠.
I think the universe is on my side. Heaven and earth have finally aligned. Days are good, and that's the way it should be. You sprinkle stardust on my pillowcase. It's like a moonbeam brushed across my face. Nights are good, and that's the way it should be. You make me sing, ooh, la la.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터키에서 비자 입국 사증의 발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뒤따라서 터키 당국도 미국에서 같은 조치를 취했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에서 승인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국내 판매를 일부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행동경제학 대가인 리처드 H. 세일러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터키에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요?
네, 터키 수도 앙카라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일요일부로 모든 비이민 비자 입국 사증의 업무를 중단한다고 이날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터키 전역의 모든 미국 외교 공관에서 즉시 발효된다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유는 뭡니까?
예,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 때문에 미국 외교 시설과 인력의 안전에 대한 터키 정부의 약속을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이 터키 주재 미국 대사관 측이 성명에 적었습니다. 이 평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대사관과 영사관들의 방문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거라고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터키 정부가 외교 시설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을 한 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안전에 관한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이 뭐였는지 미국 대사관 측은 일요일 성명에서 특정하진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 이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터키인 직원인 매틴 토브즈 씨가 당국에 체포된 사건을 가리킨 걸로 주요 언론 매체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영사관에서 일하던 터키인 직원이 체포된 이유는 뭘까요?
예, 터키 사법당국은 토프즈 씨가 지난해 실패한 쿠데타를 이끈 지도부와 정기적으로 연락해왔다는 혐의를 이 체포 사유로 들었습니다. 네. 예, 지난 6월에 쿠데타 진압 이후 터키 정부는 대대적인 배후 세력 색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5만여 명이 구금됐고 공무원 수만 명이 해임된 한편 언론사 100여 곳이 폐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대사관 직원까지 체포된 건데요. 미국 정부가 현지 공간 안전을 다시 점검하겠다면서 이 비자 업무 중단 조치를 단행한 겁니다.
네. 자, 터키 측은 미 대사관의 조치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터키도 똑같이 이 비자 업무 중단으로만 썼습니다. 터키 정부는 최근 사건들 때문에 터키 외교 시설과 인력 안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약속을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평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비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미국과 똑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예, 터키 정부는 또 월요일 앙카라 주재 미국 대사관의 부대사를 불러서 미국 정부의 이 조치를 재검토하고 철회할 것도 촉구했는데요. 터키 외교부는 미국의 결정은 양국 간에 불필요한 긴장만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미국과 터키 사이를 불편하게 만든 현안이 몇 가지 있었죠.
네, 터키가 지난해 쿠데타 배후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학자인 페틀라우 귤란 씨를 추방시키라는 요구를 거듭해왔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 쿠데타 배후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라면서 거부해왔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 당국은 쿠데타 배후 세력 색출 과정에서 군인, 공무원, 언론 종사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인권 탄압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 있는 터키 공관 주변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했다고요.
네, 지난 5월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워싱턴 주재 터키 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던 시민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터키 측 경비 관계자 15명을 포함해 19명이 미국 법정에 기소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발했고요. 터키 주재 미국 대사를 외무부로 추치해서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에서 승인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국내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요.
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약칭 CFDA가 월요일 외국 당국이 승인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를 일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FDA는 성명에서 외국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시중 판매가 승인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중국 시장에서도 조건부로 허용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CFDA의 발표가 실제로 이행되면 국제적인 제약업체들의 중국 의약품 시장 접근이 훨씬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네. 자, 중국은 워낙에 인구 대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의약품 시장도 뭐 굉장할 것 같은데요.
예, 물론입니다. 중국은 소득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의식이 높아지면서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의약품 시장은 세계 2위입니다.
네.
예, 의료 자문 회사인 퀸탈즈 IM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1,1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규모는 크지만 그동안 국제 제약 회사들의 중국 진출이 쉽진 않았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 제약 회사들이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를 중국에서 판매하려면 그 전에 중국에서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요.
네.
예, 이 신청과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신약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이나 유럽보다 7년은 더 걸렸는데요. CFDA의 이런 느린 승인 절차는 중국 제약업체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고요. 외국 선진 의약품의 도입을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승인됐습니까?
예, 지난 15년 동안 중국에서 승인된 신약은 약 100종으로 이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승인을 받은 후에 시중에 판매되기까지도 여전히 오래 걸리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 세계적인 제약업체인 글렉소스미스클라인사는 지난 2016년 7월에 처음 중국으로부터 HPV 백신 승인을 따낸 제약업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기까지는 1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네.
예, 참고로 HPV는 사마귀나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이 CFDA의 발표가 국제 제약업체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약품 가격에 압력을 가해서 중국 진출이 더 늦어졌던 외국 제약업체들에게는 희소식이 되는데요. 이들은 더 많은 신약이 중국민들에게 유통돼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CFDA는 어떤 제품들이 해당하고 또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발표로 중국 제약회사들의 주가도 뛰어올랐다고요?
네, 중국의 이런 규제 완화가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월요일 중국 제약회사들의 주가도 폭등했는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의 하나인 항서제약의 주가는 이날 6.6% 폭등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월에 중국이 임상시험의 기준을 마련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에 가입했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올해 노벨 경제학상이 미국인 학자에게 돌아갔군요.
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월요일 리처드 H. 세일러 미국 시카고 대학교 교수를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 발표문에서 행동경제학 연구를 통해서 심리학적인 가정을 경제학적 의사결정의 분석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했다고 이 세일러 교수의 업적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행동경제학이란 게 뭐 어떤 건가요?
예, 이 행동경제학은 최근 서방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연구 분야인데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 맞지 않은 소비자들의 행동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보통은 이 사람들이 물건값이 쌀수록 많이 사고 비싸면 소비를 줄인다는 게 이 타당한 이론인데요.
그렇죠.
예, 이 이론에 맞지 않아서 기존 경제학에서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 행동을 연구해서 경제학 이론에 반영시키는 학문입니다.
네,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행동 경제학 연구 내용 예로 한번 들어보시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기호가 작용할 때 또는 자기 통제가 잘 안 될 때 합리적인 행동이 제한될 때 물건값이 비싸더라도 이 지갑을 열게 되는데요. 경제학적으로는 부적절한 선택인 겁니다.
네.
예, 다시 예를 들어보면요. 이 주변 사람들이 다들 이른바 이 좋은 물건, 명품을 가졌으니까 나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좀 부치더라도 무리해서 이 명품을 구입하는 식인데요. 이런 심리학적인 요인들이 소비와 사회생활에 작용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론으로 확립한 게 바로 이 세일러 교수의 업적입니다.
자, 이 세일러 교수는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요.
예, 세일러 교수의 바로 이런 내용을 쉽게 풀어쓴 책이 몇 년 전에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넛지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요. 한국 또 일본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 넛지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팔꿈치로 툭 치는 그런 행동인데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안에 이 파리 모양의 이 스티커를 붙여서 소변이 밖으로 튀는 양이 80%나 줄었다거나 아니면 이 학교 영양사가 음식물의 진열을 바꿔서 학생들이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했다는 얘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이런 넛지도 있지만 기업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넛지도 있고요. 또 정도가 심해지면 이 사기 행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올해 노벨상 분야별 수상자 발표가 이제 마무리됐죠?
예, 생리의학상은 생체식의 유전자를 규명한 제프리 홀, 메인대 교수 등 미국인 학자 3명이 공동 수상하고요. 물리학상은 중력파를 발견한 킵손, 캘리포니아 공대 명예 교수 등 미국 대학 교수 3명이 함께 받습니다. 화학상은 저온 전자 현미경을 개발한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요하임 프랑크 교수와 스위스, 영국 학자 등 3명이 공동 수상하고요. 문학상은 남아있는 나날, 나를 보내지 마 등을 쓴 일본계 영국인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에게 돌아갔습니다. 평화상은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 받고요. 노벨 시상식은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경기 시작 전에 퇴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미 대선 개입을 위해 페이스북과 트위터뿐 아니라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이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이른바 이 다카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연방의회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이 방안과 연계해 처리하기 원하는 항목들을 공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 밤 연방의회에 전달된 내용인데요. 국경 장벽 건설 등 불법 이민자 유입과 단속 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이 미국 이민체제가 갖고 있는 위험한 약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카 관련 방안에 이 요구사항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다카가 뭔지 짚어보고 할까요?
네, 다카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인데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 다카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합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국경 강화 방안과 함께 다카 대체 방안을 논의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와 연계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공개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요구사항이 들어갔는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네, 국경보안 강화 방안 가운데 역시 핵심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운다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했을 때는 국경 장벽 예산은 나중에 마련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시 들어간 겁니다. 다음 연방 이민세관국 인력 강화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이민세관국 직원 1만 명 그리고 변호사 1천 명을 새로 뽑고요. 또 동시에 이민판사 370명과 연방검사 300명도 신규 채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또 이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 이민자의 친척 초청 대상도 제한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혼자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아이들을 차단하거나 신속하게 추방하는 방안,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제재, 그리고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직장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가 종업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체제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네.
자, 방금 이 미국에 혼자 불법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최근 몇 년 새 이런 아이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중미 엘살바도르나 온드라스 같이 이 조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또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 이 보호자 없이 아이 혼자 미국에 몰래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나라에서 올 경우에는 난민 심사 등을 거쳐 미국에 정착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혼자 보내는 경우가 크게 늘었는데요. 이걸 막기 위해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이전과는 달리 적발되면 신속하게 아이들을 추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밖에 이 피난처 도시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불법 이민자를 신분 때문에 검문하거나 가두지 않는 도시를 말합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동부 뉴욕 같은 주요 대도시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면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온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친이민단체들 또 민주당 쪽에서는 그동안 좀 강력하게 반대하던 방안들이 대거 들어갔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에 다카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민주당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가 일요일 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불법 체류 청년들과 이민사회 그리고 미국인 대다수를 배척하는 요구사항을 들이밀면서 협상하자고 할 수는 없다며 백악관 측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 호응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라고 민주당 측에 촉구했습니다.
네. 자,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밝힌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세제 개혁과 함께 이 핵심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국에 사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프로 미식축구 NFL 경기장의 모습을 나타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 부부는 일요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NFL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샌프란시스코 49ers의 경기를 보려고 이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국가가 울리면서 국기에 경의를 표하는 시간에 49ers 선수 20명 이상이 한쪽 무릎을 꿇고 앉자 펜스 부통령이 바로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네, 자, 이 선수들의 행동은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뜻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경찰의 흑인에 대한 과잉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서 몇몇 NFL 선수들이 국민의례 시간에 무릎을 꿇고 앉거나 아니면 주먹 쥔 한쪽 팔을 드는 방식으로 이 항의하는 광경을 올해 NFL 경기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펜스 부통령이 경기장을 떠난 건 이 선수들의 이런 행동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겠군요.
맞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시간이 지난 뒤 인터넷 트위터에 대통령과 자신이 미국 국가와 국기, 군인들에게 불경스러운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날 콜츠 경기장에서 떠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로 이 NFL 선수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선수들의 행동이 국가와 국기를 모독한다며 욕설을 써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수와 구단주가 트럼프 대통령을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트위터에 펜스 부통령에게 만일 선수들이 무릎을 꿇으며 국가를 모독하면 바로 경기장을 떠나라고 요청했다면서 펜스 부통령 부부가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 요즘 일요일마다 미국 전역에서 이 NFL 경기가 열리는데요. 다른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궁금하군요.
네, 뭐 다양한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항의 표시로 무릎을 꿇거나 주먹 쥔 팔을 둔 그 쳐든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특별한 동작 없이 서 있는 선수들도 있었고 아니면 선수들끼리 팔을 연결하고 서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일요일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제리 존스 구단주가 경기가 끝난 뒤에 이 기자들에게 카우보이스 선수들이 이제 항의 표시 없이 국가와 국기에 경의를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구단주는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례 중에 항의를 나타내는 선수들은 경기에서 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NFL 선수들의 행동에 미국인들의 시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요.
그렇습니다. 미국 CBS 방송이 지난달 말에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 가운데 52%가 이 선수들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선수들의 행동에 공감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8%였는데요.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안에서 NFL에 대한 선호도가 최근 많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국민 의례를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를 이용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월요일 눈길을 끄는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대선 개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구글 자체 조사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네, 이 내용도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했고 이를 위해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연방의회와 특별검사가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러시아 측이 대선 개입을 위해서 구글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했다는 겁니까?
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요원들이 유튜브나 지메일 그리고 더블클릭 애드 네트워크 등 이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러시아 측은 이런 활동을 위해 수만 달러를 썼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구글은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광고 제공업체이기도 합니다.
네. 자, 러시아는 다른 SNS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최근 밝힌 내용인데요. 러시아는 이들 SNS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어떤 현안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분열을 부추기는 유료 광고를 대거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런 활동을 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관련 광고나 메시지를 보는 사람이 이를 러시아 측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게 했습니다.
네.
최근 페이스북은 문제가 된 광고 약 3,000개를 연방의회에 제출했고요. 또 트위터 측은 관련 계정 201개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회사는 최근에 연방 상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구글에서 발견된 러시아 계정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적발된 러시아 계정과는 관련이 없는 이 별도의 계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게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자, 구글의 대응은 더 늦은 감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 구글 측은 그동안 자사 제공 서비스가 러시아 정부의 공작에 이용된 증거가 없다고 강조해왔는데요. 하지만 외부 압력이 거세지자 최근 자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 조사는 현재 초기 단계로 알려졌는데요.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 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수천 명의 미군 용사들을 기리는 한국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죠. 오늘 만나볼 주인공 역시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절실히 체험한 난민들인데요. 미국인 단체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미국으로 오게 된 타밈 알말리키 씨와 알리 알말리키 씨 남매입니다.
가게를 갔는데 가게 점원이 저를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는 거리로 나왔는데 또 다른 사람이 저를 너무 애처롭게 쳐다보는 거예요. 다들 왜 이러나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만난 이웃이 동네를 한번 둘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동네 벽마다 저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의 글이 적혀 있었죠. 너는 미국의 간첩이다. 미국인을 위해 일했으니 너와 너의 동생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국이 운영하는 민간단체 NGO에서 일했던 타밈 알 말리키 씨는 살해 협박을 받은 후 집안에서 숨어 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2007년 바로 아랫동생인 알리 씨와 함께 요르단으로 건너가게 됐는데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오기까지 길게는 10년도 기다려야 하는 다른 이라크 난민들과는 달리
알말리키 남매는 5개월 만에 미국에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타밈 씨는 집에 꽂혀 있던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So this book is about our work for American development agencies in Iraq.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이라크에서의 미국 NGO들의 활동을 담은 이라크의 혼돈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토마스 레나한 박사인데요. 조지타운 대학의 정치학 교수이자 저의 전 상사이고 저희 남매의 미국 입국을 도운 초청인이기도 하죠. 레나한 박사는 미국의 국제개발처가 진행한 이라크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분인데요. 제가 이분 밑에서 부국장으로 일했었죠. 이 책을 보면 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 동료는 살해 협박을 받은 직후 살해당했지만 저는 살해 협박을 받은 후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숨어서 지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쓰고 있어요.
미국인이나 미국 단체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경우 미국 난민 입국 절차가 빨리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타밈 씨의 경우 본인이 살해 협박을 받은 것도 있지만 미국 NGO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였던 동생 하이더 씨의 죽음으로 미국 입국이 더 앞당겨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o in this book, in chapter 12, the author says the day the music died.
이 책 12장의 소제목이 음악이 사라진 날이에요. 제 동생이 죽은 날을 그렇게 묘사한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비탄에 빠졌다. 알 말리키 가족은 이라크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 6명의 자녀 모두 매우 명석했는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보석과 같은 한 아들을 죽였다. 살해된 하이더 알 말리키는 이라크의 미래였다.
하이더 씨는 지난 2006년 가족들과 26번째 생일을 축하한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알리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He just came to say hi, goodbye to our family, and he was.
수도 바그다드에서 일하고 있던 동생이 스위스 유학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잠시 들렀어요. 그런데 당시는 2006년 독일 월드컵이 열리고 있을 때였죠. 동생은 영국팀 경기를 보기 위해 집에 위성 안테나를 점검하다가 고장난 부품을 사려고 철물점에 잠시 들렀어요. 동생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복면을 쓴 괴한 4명이 나타나 동생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죠.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사람은 여태껏 없었어요. 이후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인 것이 드러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라크의 미래라고 불리던 인재의 죽음으로 가족은 물론 NGO 단체들도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My brother was a very peaceful person. Like especially he engaged with the activities for children.
우리 동생은 평화주의자였어요. 이라크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활발히 활동했죠. 스위스에서 장학금을 받고 박사 과정에 뽑힐 정도로 실력도 뛰어났고요. 우리 마을의 모든 NGO 단체들이 하이더와 같이 일하고 싶어 할 만큼 영어도 잘하고 똑똑하고 성실했어요. 하지만 살해 협박 때문에 우리 마을에 살 수 없어서 수도 바그다드로 떠나야 했죠. 그런데 가족들에게 잠시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가 영원한 작별을 하게 된 겁니다.
알리 씨는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기까지 너무 많은 희생이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The freedom for the Iraqi people, it was not for free.
이라크 사람들에게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삼촌 두 분은 사담 후세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당했고요. 대를 이어서 사촌들과 우리 동생까지 희생됐으니까요. 자유를 얻기 위해 너무 큰 희생이 따랐어요.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라크의 많은 가정이 비슷한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목소리) 과거 힘들었던 경험은 어느덧 추억이 된 듯 타밈 씨와 알리 씨의 대화엔 이제 여유로운 웃음이 묻어납니다. 며칠만 있으면 할로윈 데이라고 좋아하는 두 사람. 할로윈은 유령이나 괴물 복장을 하고 파티를 하거나 아이들이 분장을 하곤 이웃집에 찾아가 사탕을 달라고 하는 조금은 괴기한 분위기의 미국 휴일인데요. 할로윈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2007년 할로윈데이 이틀 전에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미국의 명절이 할로윈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타밈 씨는 할로윈이라는 조금은 낯선 명절과 함께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Yeah, Maryland, with a Turkish family. We lived in their basement and we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에 정착했고요. 터키인 가정의 집 지하에서 생활했는데 집주인이 주미 터키 대사관의 요리사였거든요. 매일 터키 음식을 먹으며 터키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미국 속의 터키인처럼 살았죠. 미국 생활에 익숙했던 터키인 가족이 우리 남매의 미국 정착에 큰 도움을 줬어요.
할로윈이 제일 좋아하는 명절이고 터키 음식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독특한 취향을 갖게 된 타밈 씨. 미국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For me, prior to coming to the US, I was in London in 2005. I had an internship.
저는 미국에 오기 전인 2005년에 영국과 캐나다에 있는 NGO에서 각각 두 달씩 인턴십, 그러니까 수습 직원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서방 세계에 익숙한 편이었고요. 또 미국에 오자마자 NGO에서 일했거든요. 이라크에서 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미국에 적응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 알리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알리는 쿠웨이트와 요르단에서 일한 적은 있지만 서방 세계는 처음이었거든요. 거기다 영어도 저보다 못하는 편이라서 미국에 와서는 처음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타밈 씨와 알리 씨는 하지만 여러 고생 끝에 대학 공부도 하고 번듯한 직장도 갖게 됐는데요. 다름 아닌 아랍어 통역을 하는 남매 통역사가 된 겁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이라크 출신 타밈 알말리키 씨와 알리 알말리키 씨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알말리키 남매의 직업 이야기와 앞으로의 꿈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ight under one's nose. Right under one's nose입니다.
Today, Mike finds out that Lynn has done something right under the professor's nose. Let's find ou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Oh, did you?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Yikes!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본문에서 마이크가 린에게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오늘 너 수업 시간에 졸는 걸 봤어.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그래서 내가 너를 깨우고 깨웠는데 안 일어나더라고 라고 말을 건네네요. 그러자 린은 Oh, did you? 정말?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아유, 어제 좀 일찍 잤을걸 라고 대답하니까 마이크는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근데 교수님이 내가 자고 있는 걸 전혀 모르시더라고. 너무 신기했어.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내가 교수님 바로 코 밑에 있었는데도 말이야 라고 하네요. 린은 깜짝 놀랐나 봐요.
Yikes! 아이고, 어떡해.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Oh, did you?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Yikes!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ight under one's nose. Right under one's nose입니다. This phrase means that it happens very close to you, but you don't notice it at all. The right under one's nose는 바로 앞에 있는데도 찾지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죠. 가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는데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자신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right under one's nose. Right under one's nose입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예를 들어,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역사책을 찾으며 Where is my history book? Where is it? 이라고 묻는다면 It's right there, right in front of you. It's right under your nose, silly. 아유, 그것도 안 보이니? 바로 네 옆에 있잖아 라고 답해줄 수 있겠네요. 오늘의 영어 표현 Right under one's nose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Oh, did you?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Yikes!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Today's phrase, right under one's nose. 바로 앞에 있는데도 찾지 못하다. 또는 등잔 밑이 어둡다. Right under one's nos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Paper Lace의 노래 함께 하시죠. 미국 남북전쟁에 참전한 빌리란 소년의 심리적 갈등을 묘사한 Billy, Don't Be a Hero. 빌리, 영웅이 되지 않아 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is fiance got a letter that told how Billy died that day. The letter said that he was a hero. She should be proud he died that way. I heard she threw the letter away.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리엔둥 중국 부총리는 최근 제1회 미중 사회문화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화에서 양국은 교육과 사회개발, 과학기술, 건강, 예술과 문화, 환경과 보건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미중 풀브라이트 프로그램과 해마다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중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을 장려하는 추가적인 기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국 간의 인적 교류의 성공은 주로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대학, 박물관과 재단, 문화기구, 스포츠단체 등 비정부기구가 기여하는 바가 컸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 비정부기구 관리법이 중국 내 미국 단체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연말까지 이 법과 관련해 중국과 새로운 협의를 진행하길 기대합니다. 양측은 미중 기술과학협정의 기술과학연구 분야에서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발생을 통제하고 탐지 예방하기 위해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수 있는 명확한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의 기업과 전문가들이 중국의 수준 높은 의료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의료 분야 자유화와 관련된 진전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문과 방송, 영화, 그리고 각종 첨단 미디어를 통해 서로와 세계를 배우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틸러슨 장관은 내년 미중 사회문화 대화에 미디어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또 외국 미디어가 중국 독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사회문화 인적 교류는 양국 간의 관계 증진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미국은 앞으로 이런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